같이 은혜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는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른 길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해를 나누겠습니다. 2015년도에 상영된 더 프로그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이클 선수였던 랜스 암스트롱을 다룬 영화입니다. 암스트롱은 한때 미국 스포츠계에서 영웅으로 추앙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25살이 되던 1996년 고환암에 걸려 죽음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주 희소한 암인데다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말기였던 것입니다. 담당 의사는 그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20%의 생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을 해줬지만 실제로는 암세포가 폐에서 복부와 뇌까지 퍼져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암스트롱은 포기하지 않고 암과 투쟁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침내 암을 이겨냈습니다. 그로부터 겨우 3년 뒤인 1999년 암스트롱은 투르 드 프랑스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클 대회에 참가합니다. 이 대회는 3주간 3,000km 약 1,864마일의 험악한 지형을 달리는 지옥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사이클 대회입니다. 자동차로 달려도 그 정도 달리기가 힘든데 엄청난 거리입니다. 암스트롱은 여기서 비유럽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2005년도까지 내리 7년간이나 우승을 합니다. 랜스 암스트롱은 그야말로 불멸의 영웅이 되어 가는 곳마다 환호를 받고 인기에 걸맞게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한마디로 성공이라는 산의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암스트롱이 한순간에 시대의 거짓말쟁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가 대회 출전할 때마다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2년 암스트롱은 7번의 기존 우승 타이틀을 모조리 박탈당하고 스포츠계에서 영구 제명당하는 수치를 겪게 됩니다.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쓰지 말아야 할 잘못된 편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흔히 길을 걷는 것에 비유됩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 누리는 것도 달라지고 열매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종착역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산에 있는 좁은 오솔길보다 넓은 10차선의 도로길이 훨씬 좋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길의 선택은 목적지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 산에 있는 좁은 오솔길밖에 없다면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빠른 길, 편한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서가서 출세하고 돈 버는 것이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편법도 불법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달려서 정상에 올랐다면 올바르게 달리지 못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정상 자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달리는 것보다 바르게 달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른 길을 선택해 걸어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 걸어갈 수 있을지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걸어간 잘못된 길을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읽어보면 발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한마디로 본문의 표현처럼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불법을 저질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발람은 부돌이라는 유프라데스 강 상류 지역에 살았던 유명한 점술가, 복술가였습니다. 어느 날 모압의 왕 발락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 진친 것을 보고 자신들을 침공할 것으로 오해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자신을 공격하기 전에 물리칠 책략을 고민하다가 발람 선지자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금은보와 함께 귀족들을 보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해주면 그 재물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를 해주면 높은 자리를 주겠다라고까지 제안합니다. 발람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돈의 마음이 뺏겨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같이 가되 내가 하라는 말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발람은 나귀를 타고 모압 일행들을 따라가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죽을 뻔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정신 차리고 돌아갈 것 같은데 그는 물질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모압에 갑니다. 그리고 발람은 모압에 도착해 결국 세 번이나 저주하는 말 대신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그가 그곳에 간 동기는 바로 발락이 제시한 상당한 물질이었습니다. 이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정당한 길, 올바른 길이 아니더라도 쉽게 돈 벌고 출세할 수 있으면 선택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길인 것입니다. 양심도 버리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만 채우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달려가는 그 길이 바로 발람의 길입니다. 즉 발람의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장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열망이 바른 것이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품은 열망이 바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사랑하고 마음을 쏟는 대상이 바른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른 열망이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발람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된 기본 동기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삭스란 정당하지 않은 대가, 불의를 행함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말합니다. 발람은 이것을 사랑했습니다. 본문에 불의의 삭스를 사랑했다라고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가페, 그 유명한 아가페라는 단어의 동사형입니다. 즉 발람은 마음을 온통 쏟아부어 온전히 물질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질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발람은 물질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얼마나 물질을 사랑했던지 그가 발락왕의 두 번째 제안을 받고 보인 행동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미 발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발락왕의 두 번째 제안을 듣고 그날 밤 하나님께 물어보고 아침에 답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발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굳이 하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의 모습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갖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타주에 있었을 때 한 집사님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놓고 기도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적으로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즈니스로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좋은 조건에 두 가지 옵션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도넛 가게를 오픈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리코 스토어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묻지 않아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집사님이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정해져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리코 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으면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설사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 열망을 갖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의 선택과 행위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 속에 어떤 열정이 있고 무엇이 마음 중심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위가 결정이 됩니다. 마음에 물질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 중심에 쾌락이 가득 차 있다면 몸을 즐겁게 하고 삶을 즐기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행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바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려면 우리는 먼저 올바른 열망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올바른 마음의 열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쫓는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 선택한 올바른 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또 사도행전 14장 24절 25절입니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올바른 신앙인들은 올바른 길, 즉 말씀의 도를 전하고 말씀의 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도를 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조치면 절대로 올바른 그리스도의 도를 조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한다라고 말하는데, 즉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그리스도의 도를 좇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한 올바른 열망을 갖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도를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 말씀을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열망을 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뿐만이 아니라 올바른 눈도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발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발람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자 그가 탔던 나귀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책망을 합니다. 발람은 나귀에게 책망받은 최초의 또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귀는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위 선지자가 짐승인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입니까? 민수기 말씀을 보면 발람은 하나님 뜻이 아닌 줄도 알면서도 물질이 탐이나 모압 사람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막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서 있었고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나귀는 그것을 보고 그 사자를 피해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화를 내면서 나귀를 길로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 세 번이나 채찍을 때렸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억울한 나귀가 입을 열어 발람을 책망하는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으로 꼽힐만 합니다. 이를 두고 스킵 하이즈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발람을 구약 성경 수치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하는데 발람은 수치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발람이 이렇게 나귀에게 책망받을 정도까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돈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영적인 눈이 감겨졌기 때문입니다. 나귀도 볼 수 있는 천사를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위 눈에 비닐이 씌여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한 후 비늘이 그의 눈을 가로막아서 사흘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한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며 핍박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라는 비늘에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 그에게 안수하게 하시자 그제서야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때부터 바울은 진짜 봐야 할 복음의 길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눈에도 어떤 비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비늘이 눈을 가리면 양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만이나 이기심이라는 비늘이 눈을 덮고 있으면 겸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거짓의 비늘, 가식의 비늘, 허영심의 비늘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비늘들이 모두 벗겨져야 비로소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가 보이게 됩니다. 아직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안수를 받았을 때 성령님의 만지심을 받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경험한 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할 때 비늘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본문에 나오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사랑하고 그것을 잡기에 살아가다가는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만 집착해 사는 사람은 살아갈수록 실망과 허물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한국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 자리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교회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누려볼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땅의 것이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3년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명의 당시 최고의 미국 부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재산이 당시 미국 전체 국가 재산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마이더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었다는 전설의 왕 마이더스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황금을 가장 많이 가진 7명의 만남이었습니다. 온 미국의 매스컴이 이 에드워드 비치 호텔로 옮겨졌습니다. 그처럼 센세이셔널한 모임의 참석자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7명의 25년 후의 모습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그 부를 오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고 거짓 신세가 되어서 죽은 사람이 두 명, 금융 관련 사기죄로 두 명이 잡혀 감옥 생활을 오래 했고 두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자살 미수로 치료를 받는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예는 하나의 극단적인 경우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뿐이라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생을 동분서주하고 희생하며 온갖 손실과 고통을 감내하고 심지어 죽음까지 불사하는 것이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경제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일들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지상의 기업을 잃어버리면서도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더 낫고 영구한 산업, 빼앗기지 아니하는 기업, 흔들릴 수 없는 기업, 영원한 기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동력이었고 이유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던 당시로부터 약 14년 전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 전도를 했을 때 돌에 맞아 죽었든지 거의 죽음 일보 직전에 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몸, 즉 육신의 장막을 떠나 셋째 하늘, 낙원, 천국으로 이끌려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늘의 영광으로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니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속한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겼으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상급과 영광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발람처럼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자기가 사망의 길을 걸어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날마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려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즉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고 목적 삼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발람 선지자가 걸어간 길을 가는 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본문 17절 18절이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여기 나오는 물 없는 샘은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속임수로 가득한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중동지방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행하는 나그네들은 샘을 아주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행하다가 멀리서 샘을 발견하고 물을 얻으려고 달려왔는데 샘만 있지 물이 없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정말 있어야 할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그 안에 없는 인생입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는 표현도 유사한 표현입니다. 여기 안개에 해당하는 단어는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안개가 아닌 희미한 안개입니다. 이런 안개는 뜨거운 지역에 신선함을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건조한 날씨에 주범이 되고 한바탕 불어치는 광풍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는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외형은 그럴듯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막상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합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껍데기만 자랑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모든 말은 빈말입니다. 자랑하며 떠벌리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은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발람이 했던 일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갔지만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 번에 걸쳐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축복의 말을 합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반복하자 모압 왕이 화를 냅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을 안겨주고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붕괴시킬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모압의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압 신에게 제사하는데 참여시켰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의 제사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음란 행위가 동반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참여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진노하셔서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 연병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발람의 길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대신 죽이고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죽음에 몰아놓은 발람은 결국 후에 자신도 죽게 됩니다. 발람의 길은 다른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도 죽이는 길입니다. 상대도 망하고 자신도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가치 있는 바른 길의 모습입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에서 우리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열매를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길을 선택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바른 것을 사랑하는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올바른 삶의 내용으로, 올바른 삶의 목적으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이 영적인 원리들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생명과 복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